아이가 묻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사나요? 잡동사니의 역습. 행복은 어디서 살까요? 이케아 광명점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커다랗게 써붙여 있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이케아 가구들로 꾸며진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 곁들여져 있었다. 구름처럼 모여든 소비자들이 카트에 잔뜩 가구들을 실은 채 행복은 어디서 살까요? 라고 쓰인 광고판 아래를 오가고 있었다. 이케아 매장엔 이미 동인한 물건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케아 광명점은 2014년 12월 18일 개장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재고가 다 소진됐다.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었다. 주말마다 광명 시내는 이케아로 쇼핑 온 고객들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임시 주차장을 두세 개씩 마련해도 수용이 다 안 될 정도였다. 심지어 평일에도 주차장이 그득했다. 말 그대로 이케아 침공이었다. 행복은 어디서 사느냐라는 질문에 정답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착각하기 쉽다. 물론 이케아는 중의적으로 썼다. 이케아가 정한 정답은 행복은 집에서 삽니다지만 고객들은 행복을 어디서 구매하냐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행복은 어디서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대마다 달랐다. 1인당 국민소득이 5천 달러 미만일 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가 정답이었다. 한국에선 88 올림픽 직전까지의 시대다. 그때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 상태였다. 재벌이나 땅 부자가 없진 않았지만 상대적 빈곤은 크지 않았다.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 돈을 주고 행복을 사본 적도 없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가난한 삶을 합리화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가 광범위하게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됐다. 동시에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냐는 아직 논란거리다. 사실 소모적인 논쟁이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케아 침공이다. 이케아를 비롯해서 무지, 자라홈, 카사미아, H&M홈, 자주까지 온갖 리빙 브랜드의 제품이 팔려나가고 있다면 그건 디플레이션의 징후다. 유니클로, 자라, 에이세컨즈 같은 SPA 브랜드가 인기를 끄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디플레이션 시대는 잡동사니 시대다. 잡동사니라고 해서 쓸데없는 물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싸고 질 좋은 온갖 물건들이다. 정말 사고 싶은 비싼 물건은 따로 있는 대체재들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4년에 2만 8천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엔 3만 달러 시대가 열릴 거란 예측도 있다. 2020년엔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을 추월할 거란 장밋빛 전망도 있다. 분명 한국 경제는 거의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 3만 달러 시대면 소비 성향이 더욱 강해져야 마땅하다. 2000년대 초반 2만 달러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명품 시대여야 한다. 지금 문제는 이 돈이 다 자산과 부채에 묶여 있다는 거다. 이런 걸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부른다. 부채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는 오르지 않거나 내려가서 빚의 압박이 강해지는 불황이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디플레이션의 한 가지 원인이다. 이걸 막으려는 정부는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부채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 하락이 더 빨라진다는 게 함정이다. 역자산 효과다. 결국 사람들은 돈이 생겨도 빚을 갚는 데 쓰지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통계상으론 1년에 3만 달러씩 버는데도 물건을 살 생각이 없다. 당연히 물가는 내려간다. 상품의 질도 나빠진다. 기업들은 좋은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 어렵게 제품을 혁신하는 것보다 다이소처럼 1,000원짜리 싸구려 제품을 많이 파는 게 남는 장사다. 경제가 퇴화한다. 그래도 언제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 디플레이션 시대라고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 돈으로 행복을 샀던 시절의 기억도 아직 남아있다. 결국 빚을 갚고 남은 푼돈으로 잡동사니들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때 바로 SPA 브랜드들과 이케아나 무지 같은 리빙 브랜드들이 등장한다. 3만 달러 시대와 디플레이션이 이케아 침공을 불러온 셈이다. 지금 행복에 대한 정답은 이렇다. 예전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었다. 예전에 값비싼 행복을 다시 살 수 없단 걸 안다. 지금은 가진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값싼 행복이라도 사겠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통해 행복을 거래한다. 사람들은 소비 품목을 바꾸면서 행복을 갈아탄다. 1만 달러 시대의 사람들은 차를 바꾼다. 2만 달러 시대의 사람들은 집을 바꾼다. 3만 달러 시대의 사람들은 가구를 바꾼다. 3만 달러 시대가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디플레이션과 결합됐을 때가 문제다. 이땐 값비싼 이탈리아 대리석 가구 대신 이케아와 무지의 잡동사니 가구를 사들인다. 동시에 향수 문화 상품들이 팔린다. 영화 국제시장과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가 전형적이다. 그렇게 H&M 홈 잠옷을 입고 자라홈 향초를 켜놓고 자주 베개를 베고 무지 이불을 덮고 이케아 침대에 누워서 좋았던 인플레이션 시대를 추억하게 된다. 잡동사니의 역습이다. 물론 한국 경제가 이걸 돌파해낼 수도 있다. 4만 달러 시대가 되면 아내나 남편을 바꾼다. 그때는 사고 또 사들이다 보니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더라로 정답이 다시 바뀌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의 기대대로라면 2020년의 얘기다. 돌파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일본처럼 된다. 일본은 아직까진 한국의 미래다. 일본은 1981년 1만 달러, 1987년 2만 달러, 1992년 3만 달러, 1995년 4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3만 달러로 주저앉은 다음 오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구간 구간마다 일본이 걸었던 길을 한국이 똑같이 복습해왔다.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른다. 이케아 광명점에 직접 방문해보니 중장년 소비자들이 더 많았다. 사실 광명은 차가 있어야 겨우 갈 수 있다. 부품으로 포장돼 있다지만 부피가 커서 차로 가도 실어오기가 만만치 않다. 20대 뚜벅이들한텐 이케아조차 그림의 떡이다. 일부 중장년 소비자들은 이케아의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위층에서 진열 공간을 관람하고 아래층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케아의 판매 방식에도 도통 적응하지 못했다. 이케아 점원한테 집에 놓을 가구를 추천해달라고 떼를 쓰는 노년 부부도 있었다. 일부 중장년 소비자들은 더 고급 가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노년동 가구거리와 이케아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딱 일본이었다. 이미 일본은 부유하지만 인색한 중장년층과 소비하고 싶지만 가난한 젊은 세대로 이루어진 이중사회로 전락했다. 싸다고 싫어하는 소비자와 싼데도 살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시장을 퇴화시키고 있다. 그들한텐 행복에 서로 다른 가격표가 달려있는 셈이다. 그래도 별 수 없다. 모두가 다시 이케아로 돌아오게 돼 있다. 더 이상 이 가격에 행복을 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케아가 물었다. 행복은 어디서 살까요? 장기 보수 시대 신기주 마티